마태복음 19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7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법들을 다루고 있는 5장 31절부터 48절에 왔습니다. 21절부터 30절에서 주님은 보충된 두 법, 즉 살인에 관한 법과 간음에 관한 법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안에 있는 네 법들, 곧 이혼, 맹세, 악한 자를 대항함, 우리의 원수를 사랑함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왕이 21절부터 30절까지에서 공포한 것은 왕국의 새 율법으로서 옛 경륜의 율법을 보충합니다. 한편 왕이 31절부터 48절까지에서 선포한 것은 옛 경륜의 율법을 바꿉니다. 이혼에 대하여 옛 율법 증서를 써주고 이혼함 첫 번째로 이혼에 대한 율법의 바뀜을 생각해 보십시오. 31절은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옛 율법에 따르면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단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옛 경륜의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새로운 공포는 왕이 처음 의도하신 대로 결혼을 회복합니다. 새 율법,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말라. 32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결혼의 관계는 오직 사망이나 음행의 근거로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한 이혼은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을 위한 유일한 이유는 음행입니다. 오직 두 가지 것들, 곧 한쪽이 죽거나 음행이나 간음을 행한 것만이 결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한쪽이 간음을 행했다면 그 결혼의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지 음행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재혼의 변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동기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범죄한 사람은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 살며 다른 이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그 결혼은 깨진 것이며 다른 쪽은 자유롭게 됩니다.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남편에 한 아내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약함과 마음의 완고함을 인하여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의 임함과 함께 이 이혼에 관한 율법은 바뀌어졌으며 결혼 문제는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이혼할 수 있도록 이불을 둘이나 셋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왕으로서 주 예수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원래대로 돌리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는 매년 엄청난 수의 이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과 재혼하는 것은 간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경고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방법으로 결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분의 분명한 인도를 위하여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당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후회할 것인데 이는 정욕과 욕망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그 문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기 위해 두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당신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눈멀게 하나 결혼은 당신으로 눈을 뜨게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격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결혼 전에는 열려야 하며 결혼 후에는 닫혀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모든 방면에서 열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여러분의 눈을 감아야 하고 소경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매우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소경 남편이나 소경 부인이 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이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형제나 자매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를 그렇게 잘 아는 것에 대해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서두르거나 빠른 방법으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결혼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결혼입니다. 당신 자신과 상대방을 주님께 드리고 당신 자신을 오는 결혼을 위하여 번제로서 제단에 드리십시오.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얼마 동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나는 당신이 적어도 또 다른 한 달을 기다릴 것을 권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많은 체험이 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갖기를 충고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1년 후에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그 사람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당신 자신의 기호와 선택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이혼의 가능성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은 소경이 되어야 합니다. 소경된 남편들과 아내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 관하여 눈을 뜨려 하는 아내는 고통을 받을 것이나 눈을 뜨려 하지 않는 아내는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늘은 푸르고 해는 빛나며 공기는 신선합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의 모든 흠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인하여 쉽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맹세에 대하여 옛 율법,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33절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한 옛 율법입니다. 새 율법,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4절부터 36절에서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맹세에 대한 주님의 새 율법을 봅니다. 왕국의 새 율법은 왕국 백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즉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그들의 머리로나 맹세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주관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큰 왕의 성인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 곧 하늘, 땅, 예루살렘,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도 우리의 주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37절에서 주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자로 좋지 않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백성의 말은 단순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며 다른 사람들을 많은 말로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간단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말이 많으며 항상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되게 간략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정직하고 간략하게 그분께 어떤 것들을 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7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곧바로 예나 아니오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한 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중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말을 할 때 그 말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귀, 즉 악한 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에서 악한 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지나친 말이 있기가 쉽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악한 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가 우리의 과도한 말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강한 지적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말하십시오. 더 이상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 이상으로 나갈 때 악한 자가 표현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충고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남편이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면 당신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적행을 열어서 귀신들을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많은 말로 다른 이들을 확신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확신시키는 말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나온 거짓말들입니다. 악한 자를 대항함에 대하여 옛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제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바뀌어진 세 번째 율법, 곧 악한 자를 대항함에 관한 법에 왔습니다. 38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 율법입니다. 새 율법, 대항하지 말라. 39절에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율법은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오른뺨을 칠 때 우리는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항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40절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속옷, 즉 셔츠 같은 내의를 달라고 하면 그에게 당신의 겉옷까지도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대항하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41절에서 주님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고 강요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가는 것은 왕국 백성에게는 저항하는 대신 고통을 감당하고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육신이나 혼안에서 행하지 않고 왕국을 위해 영안에서 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셔츠를 원함으로 그에게 당신의 겉옷까지 주었다 하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에게 열 벌의 겉옷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당신의 경제적 형편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에게 당신의 겉옷을 주게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성질이 그렇게 하게 하느냐 않느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셔츠를 요구한다면 당신은 화가 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것은 속옷이냐 겉옷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른뺨을 맞는 것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항하는 것은 당신이 성질을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성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의 두더지를 풀어놓는 대신에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성질을 다루십시오. 문제는 당신의 반대자가 아니라 당신의 성질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시험으로서, 즉 당신의 성질의 두더지가 당신 안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당신의 속옷을 요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심지어 왕국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성질은 우리 안에 여전히 감추어져 있으며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두더지를 드러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속옷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왜 나에게 오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당신의 성질의 두더지를 죽이십시오. 화를 내지 말고 그에게 당신이 나의 속옷을 원함으로 나는 겉옷까지도 주겠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성질이 죽었음을 입증합니다. 모든 왕국 백성들은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과 나눌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속옷을 원한다면 나의 겉옷도 기꺼이 주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국 백성의 태도는 항상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여기에서의 요점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에 언급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성질을 다룹니다. 백만 장자들은 수만 달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혹 겨우 25센트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성질을 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성질의 문제입니다. 왕국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성질 위에 있어야 합니다. 42절에서 주님은 내게 달라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국 백성이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참된 문제는 물질적인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만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하여 분별이 없거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성질을 초월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들로 성질을 내거나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만진 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들의 이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돈을 다룸에 있어서 부주의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하지만 42절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상황이 올 때 당신은 물질적인 소유 위에 그리고 당신의 성질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요구도 당신의 화를 돋구지 못할 것입니다. 옛 율법은 사람의 화나 사람의 마음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율법, 곧 바뀌어진 율법은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마음 모두를 만집니다. 원수들에 대하여 옛 율법,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에 의해 바뀌어진 마지막 율법, 즉 원수에 대한 법에 왔습니다. 43절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말해서 옛 율법은 공정하고 의로운데 이는 좋은 이웃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원수는 우리의 미움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새 율법,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만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느낌에 좋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느낌에 맞지만 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당신의 성질을 돋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다면 당신은 이 하늘에 속한 헌법이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에 추호의 여지도 허락치 않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죽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이 당신의 좋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에 꼭 맞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좋은 이웃들만 안배하신다면 당신은 천사와 같이 행동할 것이며, 주여, 이처럼 사랑스러운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당신에게 훌륭한 이웃들만을 안배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 얼마는 문제거리일 것이며, 주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어떠함과 당신의 천연적인 느낌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 의하여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웃들보다 당신의 원수들을 더 사랑하실지 모르며 당신은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모든 법들은 우리의 어떠함을 만지며 우리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의 계명만도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충분합니다. 더욱이 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악한 자를 대항하지 않는 것과 특히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계명 또한 그러합니다. 이 모든 법들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우리의 천연적인 맛, 우리의 성질을 죽입니다. 천부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45절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왕국 백성, 즉 여기 산 위에서 새 왕이 공포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신약에 거듭난 믿는 이들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자를 선인과 의인에게 하듯 대해야 하며,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며, 단지 우리의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문안해야 합니다. 45절은 또한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것은 은혜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왕국 시대에서는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46절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왕국의 실제 안에서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키는 왕국 백성은 왕국이 나타날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상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왕국 백성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는 옛 경륜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더 높은 요구는 그들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장 높은 요구이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이루는 가장 높은 공급입니다. 복음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가장 높은 요구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가장 높은 공급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천국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는 실제로 거듭난 왕국 백성 안에 있는 새 생명, 즉 신성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이 요구는 거듭난 사람들의 내적 존재를 나타냄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바뀌어진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계시합니다. 이 율법들은 단지 요구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안에 이 온전케 하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할 수 있는 신성한 본성을 가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45절에 따라 아버지께서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인에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만일 당신이 아버지였다면 당신은 해를 먼저 악한 자에게 비췄겠습니까? 선인에게 비췄겠습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선인에게 먼저 비췄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아버지께서 그분의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이 부분에서 순서가 바뀌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에는 햇빛을 악한 자에게 먼저 비추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나 비를 의인에게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것이 차이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다루는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녀를 다루는 데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천연적인가를 가리킵니다. 가령 당신에게 세 자녀가 있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세 자녀들 중 하나는 사랑스럽고 하나는 개구쟁이고 하나는 그 중간일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이 세 자녀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 개구쟁이를 싫어하고 책망하는가를 보여주므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싫어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연적인 기호를 드러내고자 그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잖은 형제들과 말쑥한 자매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인데, 이는 언제나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 가운데서의 부족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형제들이 훌륭하고 점잖지만 그들은 장로가 될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다소 예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31절부터 48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에 함축된 것과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원수를 외적으로 사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실로 나에게는 당신의 구출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께 가까이 머물기 원하며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을 다루려는 것이며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굴복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생명에게 완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침받았습니다. 이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원숭이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원숭이에게 신사와 같이 행동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외적인 원수들, 강요하는 사람들, 반대자들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를 앙망하며 우리가 안에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머물러야 하며 그분의 본성과 생명에 의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 생명이요, 왕국 생활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잘못 이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그들의 외적 행위에 관한 교훈으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많은 이들이 실망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하다.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요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왕국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에 의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다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 안으로 매우 많은 반대되는 것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완전히 굴복되고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께 가까이 머물며 그분에 의해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왕국 생활을 위하여 왕국의 생명을 가진 참된 왕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